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에 나오셔서 온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리시는 우리 수영의 모든 가족들 위해 하나님께서 기적을 늘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가 기적의 현장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기도하는 그 자리가 기적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한번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시겠는데요. 기적의 현장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라고 한번 듣고. 우리가 지난 7주간 동안은 요한계시록 2장 3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 소아세 일곱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성도가 되기 위해서 은혜 받고 많은 결단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이 기적의 현장인데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는데 좀 특이한 것은 그 중풍병자를 그 네 사람이, 네 친구가 메고 옵니다. 침상에 누워있는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오는데 그 중풍병자가 치유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 5장의 그 17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 말씀에도 동일한 사건을 마태도 기록하고 또 누가도 기록하고 마가도 기록을 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아주 귀중한 사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수영교회가 바로 이 장소가 기적의 현장이 되어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 지역 이름이 2장 1절에서 나와요. 2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마을 이름인데 뜻이 뭐냐면 이 가버라고 하는 것은 마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움이라고 하는 뜻은 긍휼 또 치유 은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인데 가버나움 하면 은혜의 마을이다, 치유의 마을이다, 위로의 마을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마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을 이름이 참 따뜻하죠. 가버나움 하는데 예, 가버나움 꼭 가보아야 할 마을이 가버나움이에요. 이 마을을 우리 2013년도에 1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34명이 성지순례를 이스라엘, 이집트, 요르단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그때 그 이 가버나움 마을을 가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집에 계시니라고 했는데 이 집이 베드로 집이에요. 이 집도 우리가 가보았습니다. 지금은 베드로 기념교회가 그 집터에 세워져 있는 그런 가버나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쭉 이렇게 생겼어요. 예, 갈릴리 바다에서 내려가면서 이제 요단강이 있고 사해 바다가 있고 그러는데 그 갈릴리 바다에서 그 성지순례 때 기억에 남는 것은 한 시간 정도 배를 타고 이렇게 갈릴리 바다 전체를 한 바퀴 돌아보는 코스가 있는데 그때 그 배에서 그 선상 예배를 드립니다. 선상 예배를 인체가 인도하면서 우리 34분과 함께 예배를 얼마나 막 뜨겁게 예배를 드렸는지 그 막 감격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초기 사역했던 그 갈릴리 바다를 우리가 와서 배를 타고 이제 그 갈릴리 바다를 돌면서 얼마나 뜨겁게 예배를 드렸는지 막 말씀 듣고 합심 기도하고 그리고 아멘 했는데 뭐 한 시간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갈릴리 바다에 가서 바다를 못 보고 예배만 드리고 왔습니다. 그런 기억이 남고 또 그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에서 이제 120명의 성도들이 사도행전 보면 막 뜨겁게 기도했던 그 기도의 장소, 성령의 불이 임했던 그 장소에 가서 우리 34명이 또 그 마가 다락방에 들어가서 막 뜨겁게 기도했는데 그때 기억에 우리 장경남 권사님이 불을 받았어요. 막 그 다락방에서 불을 받았고 소리 지르고 막 하면서 막 성령을 체험하고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갈릴리 바다에 뭐 티베라 바닷가에 주님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그 티베라 바다에서 또 예배드렸던 그런 모습이라든지 그래서 그 가버나움이 갈릴리 그 해변 마을인데 그 마을이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가 사는 마을이었고 또 야고보와 요한이 사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이렇게 삼게 되었고 그리고 그 집에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여러 사역들을 했는데 그때 베드로 장모가 그 열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베드로 장모가 코로나19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열병에 걸려서 굉장히 이제 고생을 한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랬더니 열병이 떠나가고 고침을 받았던 그 장소가 바로 베드로의 집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가버나움에서 많은 귀신 들린 자의 귀신도 쫓아내고 또 각색 병을 고치기도 하고 그런 그 치유,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대로 치유의 역사가 오늘 주님이 그 마을에 들어가시니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위로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을 모시는 교회, 주님이 그 교회 가운데 거니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 가운데 바로 기적의 현장이 되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심령에 주님을 모실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런 그 내용들이 이제 마가복음 1장에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1장 16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갈릴리 해변이에요. 근데 그 가버나움 마을 출신인데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라고 해요. 어부가 이렇게 그물을 던졌어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해서 그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와 안드레. 조금 더 가시다가 9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들도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라고 했어요. 그들이 21절에 보면 어디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해당해서 가르치시는데 그 교훈이 얼마나 권위가 있었는지 모든 사람이 놀라게 되었던 것입니다. 23절에 해당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귀신을 향해서 2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명령하시니까 귀신이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해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누구 집에 들어가시냐면 시몬과, 시몬은 베드로입니다.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그래서 31절에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열병이 떠나가고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2장 1절에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그리고 이 집이 바로 그 베드로와 안드레 집이에요. 그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리게 되었는데 2절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예수님이 이제 방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 치료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 또 궁금해서 오시는 분들 구경으로, 그래서 막 용신할 틈이 없이 사람들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셨다는 소문, 예수님께서 많은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병을 고치시고 막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그런 소문이 이제 그 가버나움 그 지역에 다 퍼져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문을 한 중풍병자가 들었어요. 근데 중풍병자가 그 소문을 듣고 나면서, 소문을 듣고 복음을 들은 것이죠. 예수의 복음을 듣는 그 순간부터 막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막 가슴이 두근두근두근하고 막 뜨거워지고, 나도 예수님 만나면 일어설 수 있을 텐데, 나도 예수님 만나면, 이제 이 중풍병자가 온몸이 마비가 되어 있어서 뭐 이렇게도 치료해보고 저렇게도 치료해보고 했지만 안 고쳐졌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누워있었는데 예수의 소문을 듣는 그 순간에 막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찾아왔을 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나 예수님 만날 수 없을까?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이제 침상차 메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중풍병이라고 하는 게 그 무슨 병인지, 무슨 병인지 아시잖아요. 중풍병은 이제 한방에서는 중풍이라고 해요. 풍에 맞았다 해서 중풍이라고 그러는, 바람에, 그 바람에 맞았다, 풍에 맞았다. 그래서 그 전신이 마비되는 그런 경우, 또 반신이, 반이 마비되는 그런 경우,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보통 이제 일반 병원에서 이것을 뇌졸중이라고 얘기합니다. 뇌졸중. 그 뇌졸중이 생기는 것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뇌경색 때문에 생깁니다. 뇌경색은 이제 몸 안에 피가 막 계속 돌고 있는데 그 뇌로 피가 돌면서 그 피 안에 혈전이 생기게 돼요. 찌꺼기라고 하는 그 혈전들이 생기다가 그 뇌 세포, 그 뇌 혈관을 지나가면서 그 찌꺼기가, 뇌 혈전이 그 혈관을 딱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이제 뇌 경색이 되어가지고 뇌졸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즉시 죽거나 아니면 몸에 마비가 오거나 언어장애나 이제 그런 어려움이 생겨납니다. 반대로 뇌출혈은 같은 뇌졸중인데 그 피가 지나가다가 너무 강하게 지나가면서 그 핏줄이 뇌 그 혈관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뇌출혈이 되어집니다. 고혈압 같은 경우에 주의할 부분은 뇌출혈이 위험해요. 그래서 고혈압 되신 분들은 항상 약을 드시거나 혈압을 낮출 수 있도록 하고 막 혈압 올릴 일이 있어도 혈압을 막 올리면 안 돼. 그래서 영하 같은데 하다가 쓰러지면 고혈압 되는 그런. 그리고 이제 뇌경색 같은 경우는 이제 피를 항상 맑게 해야 합니다. 너무 막 고기를 많이 먹어도 막 기름기가 이제 막 그 피의 그 혈전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크게 같이 굴러다니다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 이 뇌졸중 그 뇌출혈을 지난 3월 16일 날 뇌출혈로 쓰러졌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예상성 뇌출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뇌경색이나 안에서 혈관이 터지기는 했지만은 넘어지면서 이렇게 그 다쳐서 그 혈관이 터지는 것. 이것은 교통사고도 마찬가지고 그 뇌출혈로 인해서 뇌출혈이 오면 뇌졸중이 오면 중풍이 오면 바로 한 40% 정도는 죽습니다. 나머지 60%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전신마비나 반신마비가 되어지고 언어장애가 생기고 기억력이 상실되어지고 이런 무서운 병이 되어지는데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게. 여기에 중풍병자도 그런 경우예요. 제가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데 때로는 이제 한방병원에 가서 치료하는데 처음에는 제가 잘 이게 중풍하고 뇌졸중을 잘 몰랐어요. 의사하는 얘기가 목사님 중풍이 왔군요 그래요. 아니 중풍이 아니고 저 뇌졸중 뇌출혈인데요. 그때 중풍이나 뇌졸중이나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치료가 되어지고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그때 요단강 건넜으면 죽는 것이고 또 반신불수나 전신마비가 되었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기억력이 상실됐다면 수정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제가 아무도 못 알아보면은 여러분이 저를 알아보겠습니까? 저도 몰라보고 서로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사실은 제가 뇌출혈로 인해서 이제 언어장애도 왔고 오른손 마비도 왔고 그리고 다리가 잘 이렇게 걸어지지 않는 그런 마비도 왔어요. 병원에서 한 3주 치료하고 이제 통원 치료하면서 한 석 달간 이렇게 치료를 했는데 하나님이 참 기적을 주신 것 같아요. 기적의 현장을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언어도 이제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고 아직도 조금 불편한 부분은 있어요. 또 오른손도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지만 거의 회복이 돼요. 다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이 다리가 이렇게 천천히 걸을 때는 걸어지는데 빨리 걸으려고 그러면 한 번은 제가 저쪽에 그 사거리 우리은행 있는 사거리 쪽에서 좀 급한 일이 있어서 빨리 걸으려고 딱 걷다가 그냥 푹 쓰러졌어요. 그랬더니 막 바지 그 무릎 쪽이 다 찢어지고 막 무릎 안이 다 깨져가지고 막 피가 나오고 하는데 창피해가지고 죽을 뻔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근데 순천 시내 가면 저 알아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수정교회 목사는 어떻게 저렇게 걷다가 저렇게 쓰러져 버려. 그래서 그냥 빨리 일어나가지고 그냥 다리가 아픈 다리를 그냥 안 아픈 척하고 빨리 집에 와서 봤더니 무릎이 많이 깨져 있더라고요. 하나님 은혜로 이 중풍병이라고 하는 게 참 무서운 병인데 저는 고침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다 예방해서 그런 경험은 안 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 속에 이 중풍병자가 이렇게 참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병이 오래되어지면 이제 친구도 떠나가고 사실 외롭잖아요. 우리나라의 이 그 사망률을 보면 암이 1위입니다. 몇 년에 걸쳐서 암이 1위고 2위, 3위, 4위, 5위가 좀 이렇게 순서가 바뀌는 해가 있는데 심장질환 사망률이 두 번째, 세 번째가 폐렴, 네 번째가 뇌경색, 다섯 번째가 자살, 그래요. 그게 좀 순서가 바뀌긴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그 이렇게 오랫동안 아파 있으면 애롭고 고독사를 많이 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여기에 중풍병자에게 네 사람이 찾아와서 그 사람을 메고 예수님께로 가는데 살아가면서 꼭 친구가 필요합니다. 병들 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친구, 위로해 줄 수 있는 친구, 함께해 줄 수 있는 그 친구는 가족이 친구일 수가 있고 이웃이 친구가 될 수 있고 직장 동료가 친구일 수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바로 여러분들이 서로가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아까 그 자살하는 자살률이 다섯 번째라고 그랬잖아요. 한 해 동안에 자살한 사람이 보통 1만 3천 명 정도 되어요. 2020년도에 자살한 사람이 1만 3,195명이에요. 2019년도에 자살한 사람은 1만 3,799명입니다. 제가 통계를 봤어요. 인터넷에 보면 다 통계 나와요. 그러면 2년 동안에 2만 7천여 명, 2만 6천 몇 명이에요? 2만 6,994명. 그 2만 7천 명이 2년 동안에 사망한 거예요. 자살로. 그러니까 40대 미만의 사망률은 1위가 자살입니다. 왜 그럴까요? 희망이 없고 여러 가지 절망하고 우울증이 찾아오고 이러다 보니까 자살을 많이 하는데 그 숫자 통계가 얼마만큼 많은 숫자, 2만 7천 명이면 얼마나 많은 숫자냐면요. 우리 2019년과 2020년과 2021년도 2년 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막 국가적으로 막 경제가 마비되어지고 얼마나 어렵게 살았습니다. 코로나19를 왜 무서워해요? 죽을까 싶어서 그 무서워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그런데 2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죽은 숫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자는 2,830명입니다. 2,830명이 죽어서 지금 나라가 이 난리를 치고 있고 전 세계가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자살로 죽은 사람은 10배나 많은 2만 7천 명이에요. 이런 그 좀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중풍병자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병환으로 고생하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거나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서로 친구를 만나고 친구가 되어주고 친구는 give and take라고 그래요. 주고 받는 것. 내가 친구가 되어지면 상대방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친구가 많은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주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고요. 나는 한 사람도 친구가 없어는 사람은 한 사람에게도 본인이 친구가 되어주지 않기 때문에 친구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중풍병자와 같은 그런 어려움이 다 누구에게나 있는데 오늘 그렇게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올 친구가 필요한데 우리가 막 신문에다 급구 해가지고 나를 어깨에 메고 예수님께로 데려가 줄 사람 구함 막 그렇게 구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남선교 모임이라든지 여전도 모임이라든지 목장 모임에서 서로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목회를 혼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역사 하나님께서 목회 사역을 하게 하시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도님들이 교회 장로님들이 참 친구처럼 함께 해주고 늘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사람이 누구나 다 완벽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부족함이 보이는 것이죠. 근데 눈 감아주고 그리고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친구 같은 우리 장로님들, 우리 친구 같은 우리 집사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행복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꼭 이런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를 도와줄 그 네 사람의 친구, 가족이든 직장의 동료이든 이웃이든 교회 안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이든 우리가 좋은 친구를 만들어 나가고 좋은 친구가 되어주면 오늘 인생이 더욱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 그 네 사람의 좋은 친구가 있었는데 오늘 이 네 사람은 이 네 사람 중풍병자와 이 네 사람을 통해서 바로 그 장소가 기적의 현장이 되었는데 오늘 이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째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기적의 현장을 만들어갑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 우리 2장 우리 한번 다시 한번 2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사람들이 그 중풍병자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님께로 오게 되었는데 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사랑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늘 그 중풍병자에게 관심을 가졌고 그리고 사랑은 희생이 따르는 것이고 사랑은 헌신이 따르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머니의 희생과 또 헌신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사랑을 통해서 긍휼의 마음을 통해서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오늘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오는 것 사랑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일이기도 하죠. 도종환 그 시인 책 가운데 그 산문집이 있는데 그때 그 도마뱀은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라고 하는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소개되어요. 일본 도쿄 올림픽 때 이제 스타디움을 확장하는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지붕을 뚫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지붕 공사가 3년 전에 했던 공사인데 확장하면서 다시 뜯었는데 그 안에 그 도마뱀이 못이 박혀가지고 발부둥을 치는 도마뱀이 있었습니다. 3년 전에 못이 박혔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를 중단하고 그 도마뱀이 어떻게 3년 동안을 살게 되었는가를 관찰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다른 도마뱀이 한 마리가 찾아온 거예요. 먹을 것을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같이 음식을 먹고 또 한참 둘이 놀다가 또 그 도마뱀이 또 사라지는데 그리고 또 있다가 또 음식을 가지고 또 찾아오고 3년 동안을 처음은 도마뱀이 이제 막 그 공사가 이루어지니까 그 안에 숨어 있는 도마뱀들이 다 도망을 치었는데 아마 어쩌다 못에 이 꼬리 부분이 찔려가지고 빠져 나올 수가 없으니까 발버둥을 치다가 포기를 그냥 죽으려고 포기하고 있는데 다른 도마뱀이 그 도마뱀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떠나가지 않고 그 도마뱀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놀아주고 그 고통스러웠던 그 도마뱀을 바라보았던 그 도마뱀의 표정이 어떠했을까? 자신을 그렇게 3년씩이나 도와주었던 그 도마뱀을 바라보는 아파 있는 그 도마뱀의 바라보는 표정은 어떠했을까? 오늘 우리 주위에는 이런 중풍병자처럼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네 사람의 친구들은 오늘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이 살려고 하면 이 사람이 치료받으려고 하면 예수님 앞에 나가면 살 수 있다.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어깨에 메고 온 것입니다. 희생한 것입니다. 두 번째 기적의 현장에는 협력, 협동이 있을 때, 합력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네 사람이 같은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은 어려워요. 침상에 누워있는 이 사람, 꼼짝을 못하고 있는 이 사람, 뭐 그 당시에 119로 불러 수도 없는 거지. 또 119 불러가지고 뭐 예수님께 가자고 그럴 수도 없는 거지. 네 사람이 협력해서 이제 그 한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로 가게 된 것입니다. 교회의 힘은 성도의 수가 많든 적든 협력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과거에 우리 20년 전 우리 교회 건축할 때 그때 뭐 성도들 안만 했어요. 뭐 7, 80명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본당 건물이 한 500평 되는 건물인데 이것을 그 성도님들이 지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협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서로 온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협력하게 되어지니까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싸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세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교회가 세겹줄이 되어야 합니다. 세겹줄 오면 또 삼겹살 생각하면 안 돼. 세겹줄로 우리가 서로 연합하면 거기 힘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모델은 그런 연합의 모델이에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쟁하고 모세가 이제 산 꼭대기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막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막 이스라엘이 확 하고 승리하고 모세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지쳐서 이 손이 내려오면은 또 아말렉 쪽에서 확 하고 승리하고. 그래서 그 옆에 아론과 훌이 아예 그 모세 손이 내려오지 뭐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못하도록 탁 붙잡고 협력을 해서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그 무서웠던 아말렉을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협력이라고 하는 게 아주 이런 놀라운 힘이 있는 것입니다. 남선교회, 뭐 여전도에 여러 우리 부서들이 많이 있는데 숫자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임원들이 서로 협력하고 마음이 하나 되어지면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이 기적의 현장을 만듭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 그들의 믿음 그 속에는 중풍병자의 믿음도 들어있고 그 속에는 내 친구의 믿음도 들어있고 그들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예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데 난관이 생겼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상황들. 포기하고 싶죠. 중풍병자도 포기하고 싶고 또 미안하고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냥 포기해버리자 그랬으면 예수님 만날 수 없을 텐데 그런 난관을 극복하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또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뚫고 지붕에 구멍을 내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 항상 어려움은 따라옵니다. 어떤 중요한 일, 큰 일을 하려고 그러면 그냥 쉽게 다 풀려나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내하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아갈 때 그 믿음을 통해 기적의 현장,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보고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그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해라. 마가복음에는 안심하라 단어가 나와 있지 않은데 마태복음 9장에는 안심하라, 소자야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은 늘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어디에서도 어떤 방법으로도 제 문제 해결할 수 없지만 오늘 주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앞에만 나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중풍병자를 향하여 내 상을,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했습니다. 중풍병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음을 믿고 일어났습니다. 평생을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그 사람 자리에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면서 누가복음 5장 25절에 보면 그가 상을 들고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26절에 보면 그 광경을 보았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12절에 보면 이제 모든 사람 앞에 그가 상을 가지고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했는데 그 광경을 바라봤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이 중풍병자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살려주신 것이 감사, 고쳐주신 것이 감사.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서 막 다리를 막 흔들어 보기도 하고 막 팔을 흔들어 보기도 하고 하면서 당당하게 걸어나간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늘 예수님이 가버나움은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 거기에서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 기도했습니다. 기적의 현장은 또 기도하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에 수많은 기적을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사업을 위하여 기도하고 영적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오늘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늘 기도의 현장,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그래서 합심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로 기도할 이 가을에 여러분이 기도의 현장의 주인공이 되시고 또 함께 기도에 동참하시고 승리하시고 또 치료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수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